11월 24일 화요일 어제 말씀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인식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삶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주권, 그의 뜻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끊임없이 인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다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재보고 물건을 측정한다는 것은 그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알듯이 무게를 재본다. 어떤 것을 측정한다는 의미가 이 마음을 감찰한다는 그 원어적인 의미에서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재보신다는 거예요. 어떤지 하나님의 무게를 측정하고 재를 재는 거 측량하는 것 같이 우리를 재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 아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속 내면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동기로 말하고 어떤 동기로 우리가 행하는지 심지어는 겉으로 말하지 않은 숨어있는 숨은 동기와 이유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라고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이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고 정당화를 하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올바른 행동이지만 그 행동 뒷면에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동기가 바로 된 그 동기나 이유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책임을 지시고 그것까지도 물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마음을 재보시고 측정하시고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참된 측정 우리를 판단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미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나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시는 전능하시는 그 하나님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전지하시다. 모든 걸 다 알고 판단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것을 단순히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 아는 것이 단순히 추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아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도 보세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면 마치 봇물과 같이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다. 하나님은 자기의 임의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시는 그런 전능하신 전지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도 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고 재보시고 판단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로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3절에 보면 이런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 공의라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마땅히 바른 것입니다. 의로 정의라는 것은 공평한 것이죠. 공평한 것이 아니, 공평한 것은 공의이고 정의는 정직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라는 것, 정의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 정직한 것들의 공의요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밝히 알고 계시고 판단하시고 행동 여부를 측정하시고 재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 모든 우리의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 때문에 우리는 공의를 해야 됩니다. 정의를 해야 됩니다. 마땅히 되어져야 될 것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제사를 굉장히 기뻐하세요. 오늘날로 맞으면 말씀드리면 예배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레위기에서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법을 모세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어지는 곳이 제사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뭐 고기를 뭐 동물을 제사를 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화목의 교제, 하나님 앞에서 전체를 이렇게 불태워서 드리는 헌신적인 그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제사를 예표했기 때문에 굉장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참으로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에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그런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는 거죠. 그러나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제사 드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순종은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겠다는 거죠.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삶이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적인 제사보다 낫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그런 인격적인 그런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제사요 예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을 기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라는 이 순종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원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 순종으로 드리는 삶의 제사, 삶의 예배와 또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형식적인 모습 속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와 순종의 모습을 다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순종을 하면서 내가 제사 드릴 필요 없다, 예배 드릴 필요 없다가 그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통한 삶의 열매를 통한 예배자로 나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께 기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공의와 정의를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태도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고 두 번째 지적하는 바가 눈이 높은 것과 사절에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교만이 아닌 겸손입니다. 눈이 높은 거, 마음이 교만, 다 눈이 높은 거, 마음이 교만한 거,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된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거, 그리고 악인의 형통한 것, 이 모두 다 교만한 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죄악된 삶을 말하고 있어요.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의 삶은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끊임없이 이 겸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서 결국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참된 겸손의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런 참 제사, 참 예배자가 되는 것이 바로 어떤 거예요? 참 겸손을 행하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은지, 내가 눈이 높지 않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눈이 높지 않고 교만하지 않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 없다면 다 교만한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는 삶은 다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만의, 이 교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비춰보면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저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는 다 교만한 자들입니다. 크거나 작거나 조금 내가 교만하지 않다고, 그거는 어느 정도 차원에서 말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제가 문제 중에 가장 문제는 너무 겸손해서 문제예요.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이건 가장 큰 탈이 겸손하다는 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성경적인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끊임없이 감찰하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교만한 자가 아닌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부지런한 경험, 이런 경영, 이런 것들도 다 어떤 지혜자의 모습, 바로 마음이 겸손한 자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기쁘시게 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부지런하고 근면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 6절에도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 이런 거, 또 7절에서 정의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이 악인이 정의를 행하기를 싫어한다는 말 반면에는 또 하나님은 정의를 기뻐하신다. 정직을 기뻐하신다. 이런 말이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 보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느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이웃입니다. 이웃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악인은 남이 잘 되고 남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지 않고 남의 재앙을 원한다는 거예요. 사촌이 논사면은 배가 아프다는 식으로 바로 남의 재앙을, 그 정도가 아니라 잘 되는 것을 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남의 재앙을 오히려 원한다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생겨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남의 재앙을 원하고 결국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는, 아무런 덕을 끼치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바로 이웃 앞에서에서도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웃에게도 영향력을 주고 이웃들에게도 좋은 긍정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3절에도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라고 바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가난한 자를 이렇게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난한 자도 될 수가 있지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다 가난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외면하게 되면 결국 자기가 어떤 궁핍이나 어떤 피로를 필요로 할 때 결국 들을 자가 없고 돕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이웃을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입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삶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크게 범하는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곧은 삶, 바른 삶,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